신약성경 26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 말씀까지 봉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냐 있느냐. 이르되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 4천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자주 우리의 관심을 끌게 되는 중요한 본문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오랜 세월 기독교 신앙을 유지한 분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자주 반복되고 또한 들을 때마다 마음에 깊이 인상 깊게 각인되는 그런 본문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사로잡는 중요한 스토리가 있다면 그것은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빵 다섯 조각과 물고기 두 마리로 5천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기적으로 먹이신 이 주님의 특별한 표적은 참으로 두고두고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들어왔고 또 많이 읽었던 그리고 그 내용을 너무도 자세히 아는 본문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다름 아닌 창조주 하나님 자신의 그런 신성을 가지신 분이며 또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모든 인류에게 유일하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참된 영적인 양식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표시해주는 기적, 즉 표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흥미롭게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매우 유사한 사건이 성경 속에서 발견이 됩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두 곳에서만 기록되어 있는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세칭 칠병이어의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표제가 붙어있는 이 사건은 마태복음 14장 14절 이하에서 기록된 그 오병이어의 사건과 그 전체적인 흐름이 매우 유사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신학자들은 이 두 본문이 아무리 봐도 별개의 사건이 아니다, 이건 동일한 사건을 약간 다른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똑같은 사건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는 많이 설교를 듣고 많이 공부를 했지만 칠병이어의 사건을 가지고 특별히 설교를 하거나 우리가 말씀을 특별하게 묵상하게 된 경험은 별로 없다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경험일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좀 더 면밀하게 대조해서 살펴볼 때에 전개되는 내용도 상당히 다르고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과 그 의미가 너무도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분명히 말씀드린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을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이방인들을 위한 기적이었다는 아주 궁극적으로 큰 대조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이 사건을 오늘 본문의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들과 문맥상 연결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이방인 지역이었던 두로와 시돈, 즉 지중해 연안 가까이 있는 이방인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레바논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되시죠. 가나안 여인 또는 수로보닉의 여인이라는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열두의 혈루증을 치료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자기 그 자식에게 병든 것을 치료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시게 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수로보닉의 여인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와 같은 그런 강아지처럼 우리에게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감동을 자아내게 되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의 사역과 삶을 통해서 제시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모든 이방인에게까지도 널리 펼쳐지게 돼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쳤음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그와 같은 주님의 큰 뜻에 대해서는 아직 모호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병자를 고치셨던 광야는 지금의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에서 이방인 사역을 다 끝내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연속선 상에서 지금 이방인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는 중에 오늘 칠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고백한 내용이 31절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 하반절입니다.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은 이 영광을 돌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방인들인 자신들이 섬기던 그런 잡신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되고 계시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진정한 영원한 복을 주실 수 있는 살아계시고 유일하시고 참되신 신이다라는 사실을 뜻한다라는 것이죠. 이 광야에서 예수님은 사흘 동안 몰려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며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흘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나고 주님의 가르침도 다 끝난 상황이었지만 여기 모인 사람들은 흩어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3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여기서 흩어보내셨다는 얘기는 흩어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강제로 해산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주님과 계속 더 머물러 있기를 원했고 주님의 그 큰 기적을 경험한 이 사람들이 아마도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이 주님만 따라다니면 정말 배고픈 그 현실을 걱정 안 하고 참 염려 없이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에 그야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자기들의 통치자 내지는 세상의 그 지도자로 세워서 꼭 붙들고 같이 머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현실적인 필요도 있었겠지만 우선 이 사람들에게는 그 기적을 동반한 여러 가지의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큰 감동과 충격이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서는 언제까지 그들의 그러한 바람을 따라서 그런 기대에 부응하여 그곳에 한정없이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을 지체하였고 또 다른 곳에서 많은 중요한 사역을 계속 하셔야 되는 입장에서 그곳에서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다. 거기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심하게 굶주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께 모여올 때는 사흘씩이나 같이 있을 것을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한 끼 정도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고작이었을 터인데, 당시에 극히 어려웠던 경제적인 형편과 사정들을 생각해 볼 때에 아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잠깐 말씀만 듣고 가려는 생각에서 아무 먹을 것도 준비해오지 못한 탓에 사흘 내내 아주 쫄쫄 굶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굶주림을 능히 잊고 극복할 만큼의 강력한 말씀과 기적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적인 그 결핍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계속 그 시간들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그 사람들이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된 이때에 그들이 처한 형편이 얼마나 심각했는지에 대해서 3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만약에 이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낸다면 집에 돌아가는 길에 쓰러져 죽을 사람들이 많겠다. 자칫하면 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기 전서부터 허기진 사람들일 텐데 사흘 동안 꼼짝없이 굶었으니까 자칫하면 기진해서 큰일을 당할 사람들도 있겠다라고 걱정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3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불쌍히 여기노라. 이 불쌍히 여기노라라는 말을 부득이 그 헬라어로 표현한다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이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 헬라어 단어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그 어떤 어려움에 처한 참 누구나 봐도 딱한 사정에 처한 사람을 만났을 때 겪게 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오르는 정말 억제하기 어려운 가슴 뭉클한 동정심과 아주 깊은 연민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참 배려 깊은 또 상대방을 배려하고 불쌍히 여기는 가장 속 깊은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단어인데, 이 스플랑크니즈마이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낸 표현으로 사용이 되면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성자 하나님,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표현해내는 특별한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인간,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 내리고 부패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곤고한 처지에 있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정말 또 주체할 수 없는 넘치는 그분의 큰 긍휼과 사랑을 표현할 때에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청중들의 굶주린 사정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배고픈 사정을 안타깝게 여기셨다, 그런 어떤 인간적인 감정, 정서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평범한 연민이 아니라 정말 죽어가는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을 향한 창조되신 하나님의 그 참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자비와 긍휼과 사랑에 채워진 그런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표현이, 이 똑같은 단어가 이미 오병이어 사건에서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장 14절에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14장 14절 전혀 다른 본문이지만 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같은 단어가 다른 본문에서 단순히 쓰였다는 그런 반복의 의미 이상의 여기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 그 이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토해내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그런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뜻을 여기서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향해 동일한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이 두 사건에서 사용된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중심 스토리를 통해서도 이 사실은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즉 주님께서는 오병이어로 빵 다섯 조각과 물고기 두 마리로 5천명의 유대인들을 먹이셨지만 빵 일곱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4,000명의 이방인들을 먹이셨다는 것이죠. 특히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그 모여온 사람들의 그 배고픈 사정에 대해서 제자들이 먼저 관심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먼저 그 청중들의 배고픈 사정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보이시고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제자들이 몰랐던 것일까요? 아마 저는 분명히 예수님이 아실 만큼 제자들도 알았을 터인데 아마도 무시했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와 같은 그 제자들의 말하자면 꼬여있는 심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특별한 참 교훈을 주시는 그런 과정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해결 과정이 예상외로 순조롭지 않은 그런 내용으로 흐르고 있음을 먼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주님의 제안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이 별로 신통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칠병이어 사건 이전에 바로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겪었고 그 사건에 대한 강력한 충격과 감동이 제자들에게는 더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손으로부터 무한히 불어나는 그 음식을 날라왔던 제자들의 경험으로서는 정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할 그런 감동과 참 감격이 있었을 터인데 그런 기억을 전혀 여전히 아주 생생하게 가지고 있었을 터인데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상황에서는 이 제자들이 전혀 엉뚱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미 그러한 주님의 창조주로서의 무한한 권능을 확인한 이 제자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필요가 보이는 가운데서는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그 많은 먹을 것을 갖고 올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사실 또 평면적으로만 놓고 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최소한 빵이 다섯 개였지만 이 칠병이어 사건에서는 일곱 개입니다. 빵 조각이 적지만 두 조각은 더 많지 않습니까? 또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이 칠병이어 사건에서는 4,000명이거든요. 숫자가 1,000명이 작아요. 청중도 작고 가지고 있는 빵의 양도 많습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산수를 할 수 있는 사람,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주님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주님, 뭐 지난번에 하셨던 대로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믿음을 보여야 될 터인데 제자들은 주님, 이 많은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 많은 먹을 것을 우리가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왜 이런 제자들의 터무니없는 반응이 나타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여전히 제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적 기적, 메시아적 사역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자신들만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매우 독선적인, 그리고 배타적인 민족적 그 자부심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이 청중들의 배고픈 사정에 대해서 별로 알 바 아니다라고 무관심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해결을 위해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앞에서도 그것을 부인했던 것은 이들이 얼마나 잘못된 이 민족적 편견에 갇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스루보르게 여인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은총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최소한의 가능성을 보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 제자들은 그 사건조차도 특별한 경우, 왜냐하면 이제 이방인 중에서도 가끔 스스로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유대인으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늘 있어왔던 관례적인 우리로 말하면 그 귀화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지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주어진다고는 상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4,000명 앞에서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는 이 문제 앞에 그들은 예수님이 지난번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일을 하실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도 추측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정작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아주 본질적으로 동일한 거의 똑같은 내용의 은혜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이것을 본 제자들은 오히려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충격과 당황 그리고 당혹감이 먼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왜 영혼이 버림받고 우리만 구원하셔야 될 메시아가 왜 이방인들에게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은혜를 받게 하는가라는 분노가 그들의 마음에서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그분의 위대한 구원 경륜이 온 세상 만민에게 동일하게 베풀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똑똑히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먹고 남은 음식들이 많이 모아지게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열두 바구니로 모아졌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일곱 광주리라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표현이 됩니다. 분명히 음식을 담는 그릇의 크기와 용도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물론 숫자는 열둘에서 일곱으로 줄었지만 그 용기의 크기가 달랐기 때문에 바구니보다는 광주리가 훨씬 큰 용기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남은 음식은 칠병이어 사건에서 훨씬 더 많은 음식이 남은 걸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사용했던 이 바구니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먹을 것을 넣고 다니려고 가지고 있는 작은 용기였습니다. 도시락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이제 바구니였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 지역을 여행할 때 그냥 노상에서 함부로 그 지역에서 아무 데서나 음식을 사 먹으면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한 음식 규례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자기들이 먹을 것을 싸가지고 그 부정한 이방인 지역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제 그 먹을 것을 넣는 용기로 이 바구니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로 크지 않은 용기였습니다. 반면에 이 광주리는 칠병이어 사건에서 나타난 이 광주리는 이방인들이 시장 같은 데서 이제 많은 물건을 쌓아놓고 파는 용도로 쓰는 갈대로 만든 아주 큰 그릇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5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처음 다메섹에서 변화를 받고 이제 처음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의 강력한 저항을 받아서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어떻게 탈출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때 일부 회심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 성의 그 성벽을 타고 창문으로 이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바구니를 타고 내려갑니다. 그 바구니가 바로 이 바구니거든요.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칠병이어에서 쓰인 바구니는 따라서 사람 하나가 들어가 앉아있을 만큼의 크기라는 것이니까 이 바구니와는 이 광주리였기 때문에 광주리가 이 바구니보다는 훨씬 더 큰 용기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숫자입니다. 열둘과 일곱이라는 이 숫자의 차이에서 또 다른 암시가 들어있습니다. 철저하게 유대인을 위한 것과 유대인을 위한 것과 이방인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계속 반복적으로 암시가 되는 것이죠. 이 열두 바구니에서 나오는 열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상징합니다. 열두 지파 이스라엘을 향해서 메시아로 오신 주님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분이 그들을 위한 진정한 생명 양식이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일곱 광주리는 일곱이라는 완전수가 의미하듯이 온 세상 만민을 위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경륜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로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온 세상 만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모든 사람의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추앙받고 있는 어거스틴을 비롯한 많은 신학자들에 의해서도 동일하게 그들의 주장에 의해서 입증이 됩니다. 특히 이 어거스틴을 비롯한 신학자들은 이 양 본문에서 나와 있는 숫자를 가지고 그런 해석을 좀 더 분명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즉 처음에 이제 이 청중들의 숫자를 기록한 것도 5천과 4천이라는 숫자, 이 5라는 숫자는 통상 유대인들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천에 포함된 4시라는 숫자는 4라는 숫자는 보통 이제 온 세상을 상징하는 숫자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열두 바구니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데 어거스틴은 열두 지파만이 아니라 신약의 열두 사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 해석을 합니다. 반면에 일곱 광주리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중요한 이제 그 연결되는 본문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져서 이 참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사역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니까 사도들이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일꾼들을 일곱 명을 세웁니다. 그 일곱 명이 전부 이방인들입니다. 헬라인들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일곱 분의 일꾼을 세울 때도 왜 일곱 사람인가라고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만 벌써 이 성경의 기자들은 그런 숫자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구원의 놀라운 경륜 안에 담겨 있는 비밀들을 이런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일곱이란 숫자는 온 세상 만국 모든 민족을 포괄하는 그런 특징적인 숫자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5천명을 먹이신 기적은 예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해서 생명의 양식을 베푸시는 메시아,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는 대로의 이 4천명을 먹이신 기적은 그와 같은 메시아적 정체성이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곧 온 세상 만민의 구세주로 모든 인류의 메시아로 오셨다는, 모든 인류를 위한 진정한 생명 양식으로 오셨다는 차이를 여기서 제시해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르치는 것이 이 칠병이어의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서 기자들, 특히 마가와 마태가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오병이어 사건과 비슷함에도 굳이 이 복음서에 기록한 것은 아마도 장차 이루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가장 주님의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있어서의 절정이 되는 이 사건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서 모든 민족과 모든 인생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생명 양식으로서의 아주 강력한 그리고 역동적인 성취다. 오랫동안 예언되어 왔던 그 메시아의 오심을 성취하는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사건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경계를 뛰어넘는 모든 세상과 모든 민족을 향한 포괄적인 구원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오병이어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면 칠병이어의 기적은 이 기적이 이방인에게까지도 확장되는 그런 내용으로서 메시아의 천국 잔치라는 것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만민들을 위해서도 베풀어지는 것임을 처음부터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광주리라는 이 풍성하게 남은 음식도 이 메시아 잔치, 이 천국 잔치의 풍요로움과 그 넉넉함이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충만한 것인지를 암시하고도 남는다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8절을 보시게 되면 종말에 이르게 될 메시아 잔치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들만의 잔치로 늘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8절에 예언된 약속된 이 말씀은 다름 아닌 온 세상 모든 만민을 위해서 허락된 잔치라는 것을 가르쳤던 것이죠. 사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와 같은 주님의 교훈은 유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경륜은 여전히 온 세상 만국에 모든 열방에 모든 민족에게까지 증거되고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가장 주님 가까이에서 그리고 그 기적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했던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그 일에 자신들이 쓰임을 받고 있다는 그 감격과 그 기쁨은 뒤로 한 채 오히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의아해하고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려는 듯한 그런 태도를 취한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데에 대해서 참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 이방인은, 유대인들에 대비된 이방인은 뭐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상징적인 면에서의 정말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상종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우리 나름대로 이방인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편견과 그 차별의 벽을 헐어버리시기를 오늘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명령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이 분명한 주님의 명령과 도전 앞에서 그것을 순종하기를 꺼리고 거부하고 주저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멸시하는 사람, 상종을 거부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넓혀지고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의 그 놀라운 가치가 그들에게도 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은 쉽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감정적으로는 끝까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용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에 불과하고 우리가 원수를 향해서 증오의 불길을 마음속에서 펄펄 태우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는 존재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제자들이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했습니다. 아마도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주님의 손에서 계속 떼어지는 떡과 고기를 아주 기쁨으로 아주 신나게 즐겁게 날라다 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아마도 제자들은 이 칠병이어 사건에서는 전혀 상반된 태도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하라니까 하긴 하는데 전혀 내키지 않는, 정말 마지못해서 요나가 억지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것처럼 제자들은 이방인들 앞에, 정말 가까이 가기도 싫은 이 이방인들 앞에 주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날라주느라고 아주 곤욕을 치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그들을 새롭게 교훈하시고 세우시고 진정한 복음의 전 선포자로 귀한 사역자들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또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원수 사랑의 그 강력한 권면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 듣게 된다면 이와 같은 제자들이 겪었던 변화의 과정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누리는 그 구원의 은총과 그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우리가 만나고 접하는 모든 사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참 신뢰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가장 미워하고 멸시하고 거부하는 그 누구에게라도 동일하게 이 은혜가 넓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와 같은 은총의 방편,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제자들의 그 편견과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이 귀한 위대한 사역을 다시 일으키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한 역사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참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기적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으켜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를 따라 우리의 감정적인 느낌과 그런 생각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기에 기쁨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의욕과 경건한 의지를 우리가 일으킬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돌보시고 격려하시는 역사가 참으로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 만민 가운데에 여전히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베푸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담아 원수 사랑의 명령까지도 참 기쁨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새로운 결단과 다짐으로 주 앞에 머물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